여호수아 22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들이 원래 분배받았던 그들의 유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몇 개의 단계를 통해서 전개가 되는데 어제가 첫 번째 단계였죠. 돌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오늘 본 읽은 이 13절 내용부터는 그러면 실제로 싸움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0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이 나오고 내일 보게 될 21절부터 본문에서는 그에 대해서 돌아가는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대답했는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동족인데 형제인데 저들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가, 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게 제일 모범적인 답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것처럼 이게 가장 모범적인 방식은 아니고 조금 몇 가지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쉬운 점이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죄가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지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3절, 14절은 대표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절부터 16절은 죄를 책망하고 17절부터 18절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 뒤에 다시 두 번째 또 언급을 해서 19절에서는 죄를 책망하고 20절에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면 대표들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와요.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기 보면 대표를 선택했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사실 여지껏 땅을 분배할 때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두 사람이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내는 대표는 엘르아살이 아니죠. 엘르아살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뭐 생각해보면 여호수아의 아들이나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후계자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에게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그런 지도자는 등장하지 않고 대신 각 지파에서 천부장을 선택해서 이제 보내죠. 이스라엘에게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명목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한 거죠. 대표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온전한 회개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종종 온전하게 회개를 하려면 스스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자발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내가 죄를 졌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옆에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 그거 죄 지은 겁니다 라고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발뺌을 해요. 아, 나 그거 죄 지은 거 아닙니다.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럼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네가 이런 일을 했잖아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마지못해 자기의 죄를 인정해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정도 온전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러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라 여튼 자기 죄를 인정만 하면 돼요. 인정만. 마지못해서 발뺌할 방법이 없어서 거짓말을 하다가 여하튼 그래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면 조금 더 그 죄를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뭐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송영욱 장로님이 뭘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준이가 아빠 이거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잘 받아들일까? 잘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속으로는 찜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준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송영욱 장로님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있는 오래 같이 지낸 선배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동족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적할 때에 팔팔한 젊은이들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대표성을 인정할 만한 또 그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를 지적하러 보내는 거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려고 보내는 것이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일정 부분에서는 배려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누구를 보내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허물을 잘 인정하게 될까. 그럴 만한 사람들을 이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는 누구를 보내서 누가 죄를 지적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나 가서 죄를 지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사람들을 상당 부분은 배려하는 현실적인 측면들을 고려하는 그래서 죄를 지적하기 위해 대표를 선택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들이 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들이 갔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길랏 땅에 이르러 길랏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강 건너서 간 거예요.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말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뚜지람합니다. 여기 보면 죄를 아주 간단하게 규정을 했어요. 이분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만 죄를 지적해야 되는가. 이게 모범답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세수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건 뭐냐?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걸 멈춘 거예요. 그리고 뒤로 휙 돌아섰습니다. 180도 돌아섰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어떤 행동을 했고 세 번째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러면 회개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멈춰서서 1번 돌아서는 겁니다. 180도 돌아서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2번 내가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쌓았던 제단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이 회개하는 모습이 되라고 지금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로 이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심판을 언급합니다. 17절에 보면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선포했던 내용을 보면 참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끝에 너희가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게 참 묘한 특징이 두 가지 이 선판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는 언제 짓느냐? 오늘 지어요. 오늘은 멀쩡합니다. 그럼 심판은 언제 받느냐? 내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죄를 지었는데 지금 당장 멀쩡하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하나님이 내일 너를 심판하신다. 지금 우리는 내일 받게 될 심판이 두려워서 찾아온 거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는 누가 짓느냐? 너희가 지어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너희가 오늘 죄를 지으면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는가? 내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너희가 지었는데 심판은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성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죠. 죄를 그들이 지었으니까 그들만 심판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심판은 우리까지 다 같이 받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부월의 죄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월의 죄악은 뭐냐면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발람이 거짓 선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서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대다수 많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역병이 돌게 하십니다. 뭐 어찌 보면 죄를 안 지은 사람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지경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심판은 공동체가 다 받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도 죽을 지경을 만난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죄를 꾸지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많을 게 크다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이번에는 죄를 꾸지람하면서 죄만 꾸지람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그렇게 재단을 쌓고 하는 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생활이 어려우면 우리 쪽으로 건너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나눠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건너와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건 사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의 소유물을 일정 부분 나눠주겠다고 하는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결책을 뭔가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누군가에게 뭔가를 꾸지람할 때에 현실적인 타개책이나 해결책은 없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저렇게 내가 도와줄게. 죄짓던 것을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19절 끝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게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다. 앞부분 이미 나왔죠. 왜냐하면 너희가 죄를 지으면 우리까지 심판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20절에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쟁할 때 물건을 숨겼죠. 즉각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죄는 오늘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행할 때에 심판하셨습니다. 내일 심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심판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죄를 범하면 내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들, 모습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회중이 품고 있는 마음은 온전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죠. 이건 참 온전한 마음이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종종 제가 가정에 신방 가거나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허물이 있으면, 아버지가 부족하면 피해는 누가 보나요? 아버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도 자녀들도 다 함께 피해를 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아버지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자녀가 죄를 지으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키우는 아이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엄마 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지만 엄마도 아빠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죄를 지으면 아이만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멸시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동시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온전한 마음인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심판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심판이 있었다. 그 심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요. 참 훌륭한 일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과거 행했던 죄, 과거에 받았던 심판을 기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새로운 죄를 짓는 것처럼, 오늘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반복듯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종종 목회자들이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종종 했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이 되면 주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봐주시면 다음번에 설교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아이들이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만큼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다음번에 준비를 잘 할게요. 근데 보통 보면 고3 끝날 때까지 준비가 잘 안 됩니다. 늘 벼락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과거의 모습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었는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 성경에서는 평가하거나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이들이 보인 행동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 제 모범적인가. 그러니까 이들이 품었던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데 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는 가장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신약성경에서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면 교회 안에 누군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일단 당사자가 찾아갑니다. 가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고 상황을 듣고 나서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몇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가서 또 이야기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하냐.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냐면 찾아갔죠. 물어봐야죠. 어떤 일을 했느냐, 왜 했느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이 죄다 아니다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 어떤 심판을 받는지 이야기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회개할 것을 권면해야죠. 너 죄졌으니까 우리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걸 권면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만 나와요. 첫 번째, 무엇을 했는지 먼저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요. 너 이거 잘못이지. 그러니까 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것만 얘기를 한다고. 처음에는 물어보고 무엇이 사실인지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하고 어떤 벌을 받는지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회개할 곳을 번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이 없는 거예요. 사실 파악을 안 하고 이미 마음에 분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아가는 지체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분이 나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나쁜 놈의 자식들, 저것들은 맞아 죽어도 시원찮아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회개를 촉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다른 형제를 향하여 그리고 혹은 가족들 안에서 내 자녀나 부모를 향하여 무언가 허물이 있을 때에는 먼저 첫 번째로 잘 이야기를 듣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 뒤에 무엇이 죄악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를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죄를 짓지 않고 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살고 복만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 혹이 허물이 있으면 가난한 마음으로 어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사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죄를 범하지만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들로 다른 내 옆에는 많은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용서하는 자 또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